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8일 금요일입니다.
죄 없으신 주 독생자 하나님 보좌를 떠나 죄악된 땅에 오셨네. 세상 죄 지신 어린 양, 오 어린 양, 귀한 어린 양,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보혈로 씻으소서. 예수님 귀한 어린 양,
오 어린 양,
오 어린 양, 귀한 어린 양,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보혈로 씻으소서.
주의 양,
주의 양 되게 하소서.
겸손하신,
겸손하신 왕 주 예수. 사람들은 조롱했네. 우리를 사랑하신 주 십자가에 못 박았네.
3절
죽어야 할 이 죄인을 주님께로 이끄셨네. 주 지팡이 막대기로 어린 양 인도하시네.
다 같이 고백할까요?
오 어린 양, 귀한 어린 양,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보혈로 씻으소서. 예수님 귀한
우리 오른손 들고 고백합시다.
오 어린 양, 귀한 어린 양,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보혈로 씻으소서.
주의 양,
주의 양 되게 하소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와 구약 민수기입니다.
15장.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기쁜 소식을 여러분의 마음에 되새겨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은 그 소식을 받아들였고 그 기초 위에 굳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쁜 소식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해준 말씀을 그대로 굳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믿은 것이 모두 헛일이 되고 맙니다. 나는 내가 전해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쓰인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에 쓰인 대로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분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가 열두 사도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뒤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드러는 세상을 떠났으나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따로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아기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모든 사도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니 사도라고 불릴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른 어떤 사도보다 더 열심히 일했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 사람이 나이거나 다른 사도들이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다 같이 이런 내용을 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은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일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다면 우리가 전한 것도 헛것이요. 여러분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거짓 증인들로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대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일도 없었을 터이니 말입니다. 만일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요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의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품은 희망이 오직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때문에 죽은 자들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한 짓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살아날 것입니다. 맨 먼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세상의 끝이 다가올 터인데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다스리는 자들과 권위와 권세를 멸하시고 당신의 왕국을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죽음은 마지막으로 쳐부수어 복종시켜야 할 원수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셨다. 성경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셨다고 말할 때에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신은 모든 것 안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된 뒤에는 아드님께서도 모든 것을 아드님에게 복종하게 하신 하나님께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완전한 통치자가 되시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죽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죽은 사람들이 결코 다시 사는 일이 없다면 어찌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무엇을 위하여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삽니까? 나는 날마다 죽음을 무릅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말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거는 자랑만큼이나 확실한 사실입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사나운 짐승들과 싸운 것이 오로지 인간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면 그 일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일이 없다면 내일이면 죽을 몸이니 실컷 먹고 마십시다 해도 그만일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의 꼬임에 속지 마십시오. 나쁜 친구들이 좋은 품성을 망친다는 말도 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참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으니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그들은 어떤 몸을 가지게 됩니까? 여러분은 참 어리석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심은 것은 먼저 죽어야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땅 속에 심는 것은 그것이 앞으로 자라서 가지게 될 모습을 가진 식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심는 것이 밀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곡식이든 그것의 씨앗을 심을 따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시고자 하는 몸을 그 씨앗에게 주시는데 씨앗마다 주시는 몸이 저마다 다릅니다. 모든 육체가 똑같은 육체가 아닙니다.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짐승의 육체가 다르고 새의 육체가 다르고 또 물고기의 육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것들이 몸도 있고 땅에 속한 것들이 몸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저마다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르고 그리고 별 하나하나의 영광이 저마다 다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땅 속에 심긴 몸은 썩을 몸이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몸은 썩지 않을 몸입니다. 땅 속에 심긴 몸은 비천한 몸이었지만 다시 살아난 몸은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그리고 땅 속에 심긴 몸은 약한 몸이었지만 다시 살아난 몸은 강한 몸입니다. 땅 속에 심긴 것은 자연적인 몸이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것은 영적인 몸입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다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첫사람 아담은 산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곧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영적인 것이 먼저 오지 않았습니다. 자연적인 것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이 왔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둘째 사람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은 흙으로 만들어진 첫사람과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서 오신 그분과 같습니다. 우리는 흙에서 온 사람의 모습을 지녔듯이 하늘에서 오신 그분의 모습도 지니게 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로 이루어진 지금의 우리 몸은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썩어질 것은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는 비밀을 잘 들어두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한순간에 다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죽었던 믿는 이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살아있는 우리 또한 변화될 것입니다. 이 썩어질 몸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몸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썩어질 몸이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입게 될 때에 죽음이 승리에게 삼킴을 당하였다. 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오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입니다. 그리고 죄의 힘은 율법에서 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십시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언제나 주의 일에 온몸을 다 바치십시오. 주 안에서 하는 여러분의 일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찌르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
민수기 제3장.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때 아론과 모세에게 아들들이 있었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맏아들은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리아셀과 이다말이다. 그들은 아론의 아들들로서 제사장 임무를 맡도록 기름부어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강야에서 주님께 금지된 불을 들이다가 주님 앞에서 죽었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엘르아살과 이다말만이 그들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 일을 맡아 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레위 지파를 불러내어 그들을 제사장 아론 밑에 두고 그를 돕게 하여라. 레위 지파 사람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아론과 온 회중이 회막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일을 돌볼 사람들이다. 그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회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보살피고 이스라엘 자손이 해야 할 일을 돌보아야 한다. 너는 레위 사람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맡겨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뽑혀 아론에게 아주 맡겨진 사람들이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여 그 직무를 맡아보게 하여라. 다른 사람이 성소에 가까이 하였다가는 죽을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을 택하여 처음 태어나는 모든 맏아들 곧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처음 열고 나오는 사람을 대신하게 하였다. 레위 사람은 나의 것이다.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첫 번째로 난 모든 것을 칠 때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스라엘에서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것으로 삼았다. 나는 주다. 주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레위 자손을 가족별 가문별로 등록시켜라. 그들 가운데서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은 남자는 모두 등록시켜라. 모세는 주님의 명을 따라 지시받은 대로 그들을 등록시켰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게루손과 고핫과 무라리이다. 게루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가문별로는 림니와 시므이이다. 고핫의 아들들은 가문별로는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다. 무라리의 아들들은 가문별로는 마흘리와 무시이다. 레위의 가족들을 가문별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게루손에게서는 림니 자손 가족과 시므이 자손 가족이 나왔다. 이들이 게루손 자손의 가족들이다.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은 남자를 등록시키니 모두 7,500명이었다. 게루손 자손의 가족들은 성막뒤 서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었다. 게루손 자손 가문의 원로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이다. 게루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해막 어귀에 치는 휘장과 뜰의 휘장과 성막과 그 가운데 제단을 둘러싼 뜰의 어귀에 치는 휘장과 이 모든 것을 쓰는 여러 가지 줄들을 보살피는 것이다. 고아색에서는 아므람 자손 가족과 이스라엘 자손 가족과 헤브론 자손 가족과 우시엘 자손 가족이 나왔다. 이들이 고핫 자손의 가족들이다.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은 남자의 수는 모두 8,600명이다. 이들은 성소의 일을 맡았다. 고핫 자손의 가족들은 성막의 남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었다. 고핫 가문 가족의 원로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이다. 그들의 임무는 법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제사드릴 때 쓰는 거룩한 도구들과 휘장과 이것들에 관련된 모든 예식을 보살피는 것이다. 레위 사람의 최고 원로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고 그는 성소 일을 맡은 이들을 감독하는 책임을 맡았다. 무라리에게서는 마을리 자손 가족과 무시 자손 가족이 나왔다. 이들이 무라리의 가족들이다.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은 남자를 등록시키니 모두 6,200명이다. 무라리 자손 가문의 원로는 아이하이르 아들 수리엘이다. 그들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었다. 무라리 자손에게 부여된 임무는 성막의 널빤지들과 가로다지들과 기둥들과 밑받침들과 거기에 따른 모든 기구와 이것들에 관련된 모든 예식을 보살피는 것이다. 이 밖에도 뜰 둘레에 세우는 기둥들과 밑받침들과 말뚝들과 여러 가지 줄들을 보살피는 일이 있다.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성막 앞 곧 회막 정면 해 뜨는 동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대신하여 성소에서 직무를 맡은 이들이다. 여느 사람이 가까이 갔다가는 죽었다. 등록된 모든 사람 곧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가족별로 등록시킨 사람들은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은 남자들인데 모두 2만 2천 명이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은 맏아들은 모두 등록시키고 명단을 작성하여라. 나는 주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맏아들 대신 레위 사람을 구별하여 세우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축 맏배 대신 레위 사람의 가축 맏배를 구별하여 세워서 나의 몫으로 삼아라.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있는 모든 마다들을 다 등록시켰다.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은 이들로서 명단에 등록된 마다들은 모두 22,273명이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마다들 대신 레위 사람을 구베라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맏배 대신 레위 사람의 가축 맏배를 구베라에 세우라. 레위 사람은 나의 몫이다. 나는 주다. 이스라엘 자손의 맏아들은 그 수요가 레위 사람보다 273명이 더 많으므로 나머지 사람은 그 수만큼 속전, 곧 물어내는 값을 치러야 한다. 한 사람의 5세겔씩 물도록 하여라. 세겔은 성소에서 따르는 방식대로 20게라를 한 세겔로 계산하여라. 그 돈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서 나머지 사람을 물어내기 위하여 치른 속전으로 삼아라. 그래야 모세는 레위 사람을 대신 세워 속하고 그 나머지 사람에게서 속전을 거두었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맏아들에게서 거둔 속전은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그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모세는 이처럼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전도활동과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개종의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람들이 개종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종이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까지 세속적인 생활 방식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깊이 연구하는 여러분을 위해 이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갔다. 그러나 요한은 일행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일행은 다시 버가를 떠나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에 닿았다. 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율법서와 예언서를 큰 소리를 읽고 난 다음 회당의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어 바울과 바나바에게 다음과 같이 청하였다. 두 분 형제께서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격려의 말씀이 있으시면 들려주십시오. 그야에 바울이 일어나 손을 들어 보이고 나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형제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방인 여러분,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을 택하셨습니다. 이 민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머무는 동안에 그들을 큰 민족으로 키워주시고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그 나라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그들이 저지른 온갖 잘못도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일곱 민족을 멸하시고 그들의 땅을 당신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약 450년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사무엘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사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가문 사람인 기스의 아들 사울을 주셨고 사울은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런 뒤에 사울을 물러나게 하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마음에 두었던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다. 그는 내가 그에게 바라는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 다윗의 자손에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이십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요한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분은 내 뒤에 오실 터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 형제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하였고 안식일마다 읽는 예언자들의 말을 깨닫지도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구브로의 서쪽 항구 도시인 바보에서 바울 일행은 다시 이 항구에서 배를 타고 북서쪽으로 항해하여 비시디아 밑에 밤빌리아의 버가에 내려 다시 육지길로 계속 북쪽으로 나아가서 마침내 비시디아 안디옥에 다다르고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 성경을 읽은 후에 순서에 따라 메시지를 전하여 좋은 반응을 얻지만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쫓겨납니다. 이것은 마치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나사렛 회당에서 하셨던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8절 같은 경우인데 결과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예수를 죽이려 달려들었다 하는 겁니다. 앞에서 베드로의 몇 번에 걸친 말씀 증거와 스데반의 긴 강론을 들었지만 내용에서나 형태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과 구원의 역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적용보다 귀중함을 배우게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이해되고 적용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모순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방법이나 지혜로 완전히 이해되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을 쓰게 하신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도우심을 통해서만 바로 이해되어질 수 있고 그렇게 이해되어졌을 때 비로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바로 적용할 수도 행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말씀을 대하는 가장 중요하고 첫째 되는 순서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상고하고 중요한 인물들과 용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교훈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 증거할 기회를 얻음을 봅니다. 이 과정에서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 사이의 문제가 되었던 요한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이야기를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13절 하반절에 간략하게 바나바와 사울을 떠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결과로 바나바와 헤어지면서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사도행전 15장 38절의 표현으로 볼 때 분명히 개인적인 감정은 아니었던 것 같고 나중에 화해된 내용을 바나바에 생길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하는 골로새서 4장 10절의 당부를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함께 어려움을 각오하고 일을 시작했다가 정작 어려움이 닥칠 때 도망치는 것은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실망감을 주는 일들은 오늘의 신앙과 세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하는 사실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고난이나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서로의 연대감과 신뢰가 중요하고 이런 관계가 넓어질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더욱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라서 구약 성경을 읽은 후에 회당장은 모인 사람들에게 구원할 말을 줄 것을 청했고 이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증거하는 복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영적으로 구원하는 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지는 않는 것을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결과에서도 볼 수 있고 처음부터 바울 사도조차도 이스라엘 사람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는 권면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과 겨루어 복을 받아내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만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스라엘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렇게 요한복음 8장 47절에 탄식하신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가 들려지는 그런 마음밭이 되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귀가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는 것은 아님을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공관복음에 다 나온 말씀이죠.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세주요, 또는 심판주로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만이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17절에서 22절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심으로 인류 구원의 토대를 마련하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17절 상반절에 어찌 보면 시작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믿음의 조상들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 많은 불평과 불신에서도 그 후손들을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17절 하반절에 18절에 그랬죠. 다음으로 주어지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백성들에게 계속 주셨음을 증거합니다. 19절에서 21절에 보는데 계속되는 주심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으로 애굽에서의 자유, 가나안에서 기업, 위기와 절망에서의 사사, 사람의 우려로 요구한 왕 등등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이 아니었지만 계속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러나 22절에서는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의해서 주셨던 것들이 가치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폐하셨음을 증거하십니다. 사람들의 요구로 세워진 왕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을 세우셨고 다윗이 사울보다 결코 인간적으로 나아서 하나님께 기뻐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비뚤어진 육신의 형들의 보기에는 변변찮은 인물이었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겸손의 사람, 회개의 사람, 용서의 사람, 순종의 사람, 용기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22절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탄생이나 외모적인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의 손을 잡고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결국 이새의 아들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이루셨다 선언합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 다 이루신 그 구원은 오늘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역사의 마지막까지 다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23절에서 27절 말씀 중심으로 약속의 땅에 메시아를 보내신 것을 말씀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세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23절에 그랬습니다. 아무리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일지라도 내일을 보증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라서 주님은 내일을 자랑할 수 없고 맹세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철저한 약속의 성취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시키기 위하여 먼저 엘리야인 세례 요한을 보내셨음도 지나칠 수 없는 언약의 성취라고 24절에 25절에 말씀하죠. 주님의 오심을 바로 앞서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역할을 지나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약속은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26절에 바울은 같이 믿음의 조상의 자녀들이여 언약의 메시아를 사모하는 입장에서 형제들에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부르고 결정적으로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부르고 있습니다. 모두 말씀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교훈을 받아들여 자신의 생명의 교훈으로 듣는 사람들,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들만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진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사실 혈육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지만 그것 자체가 장애가 되는 일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있었고 주님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요한복음 8장 39절에 믿음으로 주님을 대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3절에 증거하신 겁니다. 그러함에도 약속대로 오신 그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던 약속의 도성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27절에 그랬는데 자신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리를 듣지 못함으로 수없이 들었음에도 복의 약속으로서가 아닌 저주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만 겁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이 시대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마지막 때에도 그럴 겁니다. 지금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것처럼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십자가에 죽이는 어리석음을 다음 시간에 연이어 다루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12권의 선지서 가운데 요나서만큼 잘 알려진 책도 없을 것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배 속에서 사흘을 지냈는데 결국에는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다는 이야기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니느웨 온 성이 회개했습니다. 요나는 죄악의 도시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보려고 성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중동 지역의 낮은 매우 덥습니다. 하나님은 한낮의 뜨거운 열기로부터 요나를 보호하기 위해 그늘을 만드는 식물을 자라게 했습니다. 요나는 그 그늘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한 니느웨 성을 용서하고 멸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는 그것이 싫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속상한데 그늘을 만드는 식물까지 벌레가 먹어 죽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열기 아래서 요나는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요나서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신다는 교훈을 배웁니다. 요나는 그것이 싫었습니다. 사실 이런 요나의 마음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오직 주께서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사용해 도망가는 요나를 원래 가야 할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여기서 요나서에 나오는 인물들과 하나님의 피조물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바람이 순종했습니다. 둘째, 큰 물고기가 순종했습니다. 셋째, 그늘을 제공했던 박넝쿨이 순종했습니다. 넷째, 그 박넝쿨을 갉아먹은 벌레도 순종했습니다. 다섯째, 이방 선원들도 순종했습니다. 여섯째, 니느웨 백성도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요나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 나오는 모든 피조물과 등장인물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데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영원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고 말합니다. 그 계획은 우리 인간의 구속이었습니다. 그 구속은 값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희생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구세주로 세상에 보낼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독생자를 구세주로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모두 그분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요나서는 단지 큰 물고기에 대한 흥미있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범죄한 니느웨를 향해 요나를 보내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 가라는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시편 118편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진실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반석이시고 우리가 피할 피난처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 하나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는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무슨 일이 저희에게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방송을 통해 진실이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곳에 이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영원히 찬양받으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저희 또한 주님의 인애를 본받아 저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